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돼 우리 아들이 군대 갈 일 없는 나라.
전국이 응애 응애 아이들 울음소리로 떠들썩한 나라.
청년들이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없는 나라.
작지만 강하고 강하지만 따뜻한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독립 만세. EBS FM 네오차이나 박희순입니다.
DJ 이승희입니다. 니하오.
오늘이 72주년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쭉 읊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쫙 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준비한 게 있죠?
네. 그 부국강병의 길을 역사에서 찾아보는 시간, 사마천의 사기 함께 만날 겁니다. 약소국 진나라가 어떻게 중국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지 그 숨은 비결을 공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8월 15일 광복절 오늘 첫 곡 렌카가 부릅니다. 프리로 출발합니다. 따제 따제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통통 튀는 목소리로 생생한 중국 소식 전해주는 이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통통 튀게 불러볼게요. 상하이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 나는 중국 상하이 알파고 최진영입니다.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오늘도 이제 나라와 관련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네. 그런 저 15일, 그렇죠. 광복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인데 외국 살다 보면 다들 애국자 된다고 하는데 최진영 통신원은 언제부터 애국자였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에게 저는 한국의 이미지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쓰레기를 절대 길에 버리지 않아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며 엄지척 하세요.
그렇군요. 네. 정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를 네네. 되게 좋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광복절인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희순 씨는 살면서 본인과 닮은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많죠.
많아요. 전국에 한 80만 명 정도 돼요.
중국에도 있잖아요. 네, 그
중국에도,
사진.
중국에도 있어요. 떠도는 사진이 있어요. 네, 저랑 닮은 분.
너무 똑같아요.
네. 네.
저는 중국에서 희순 씨를 하루에 4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중국의 외제차 스포츠카를 타고 내리는 남자가 얼마나 멋진가 기대하고 봤는데 희순 씨를 닮아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확실한 건 희순 씨는 중국에서 부자의 이미지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졸부. 여튼 중국 농촌에 사는 한 아이가 유명한 이분과 닮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연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에 사는 아이가 이분을 닮았다.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소년이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영화배우? 정치인?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판 샤오치는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9세 소년인데요. 이 아이가 닮은 사람은요. 영화배우처럼 잘생겼거나 정치인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엘리트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아니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자 중국 최고의 부호로 꿈꼽히죠. 바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었습니다. 아마 마윈 닮은 이 소년 이야기 두 분도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중국 소식을 쫙 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년 사진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마윈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해도 정말 믿겠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앨범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소년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다큐로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닮았어요.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마윈이.
네.
그렇죠. 마윈의 독특한 외모에서는요. 중국 사람들은 물론 마윈 본인도 인정했는데요. 한 강연에서 학생이 마윈에게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자 네가 생각한 그대로다 라고 대답해 대학생들을 모두 웃긴 적이 있었어요. 이런 자신의 외모를 빼다 박은 소년에게 마윈이 관심을 갖게 된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리틀 마윈 판샤오트는요. 9살이지만 학교는커녕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마윈은 리틀 마윈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년이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마인의 지원 소식에 샤오치는요, 순간에 왕홍 인터넷 스타가 되었죠. 샤오치가 인증샷을 찍기 위해 하루에 수십 명이 찾아오기도 하고, 샤오치는 방송, 인터넷 방송 업체에서 출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회사 광고나 모금의 모델로 삼겠다는 사람, 영화를 찍겠다는 사람 등 사업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명세 때문에 그런데 조금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 오히려 안 좋은 일도 생겼는데 그 리틀 마인 지금은 괜찮게 지내고 있나요?
마인의 후원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리틀 마인 판샤오치는 고향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너무 부족하여 다시 유치원 과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도시보다 교육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항저우의 한 후원자가 판샤오친의 부모님을 찾아가 도시인 항저우에서 공부하게끔 설득했어요. 그래서 현재 소녀는요, 항저우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알리바바 본사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혹시 리틀 마윈이 원조 마윈과 만날 수 있었던 어떤 기회 같은 건 없었나요? 한 번도?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요. 중국인들은 둘이 만나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틀 마윈 판샤오친이 열심히 공부해서 마윈 회장처럼 중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나랑 닮은 사람 중에 백만장자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마인을 닮은 소년의 이야기 참 잘 들었고요. 오늘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죠. 런성 인생입니다. 사람 인자에 날생자로요. 런은 이성이고 성은 일성입니다. 런성.
런성.
런성.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박희순 씨 닮은 사람 힘내세요. 짜이짠.
짜이짠.
네, 오늘 통신원 소식에서 뽑았어요. 차이차이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드리고 갈게요. 닮았어요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헌샹,
2번 쌍둥.
문제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닮았어요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헌샹,
2번 쌍둥.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중국 역사를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기한 기자님 모시기 전에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국호 차이나는 진나라에서 그 이름이 비롯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부르는 코리아는 어느 시대의 국가 이름에서 나온 걸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코리아, 코리아, 코리오, 코리오, 코리오.
네. 다 가르쳐드렸어요.
힌트 나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기한 기자님과 정답 확인할게요. 왕소장이 부릅니다. 이샤오 칭청.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5000년 중국을 만난다.
역사 속에 흐르는 천의 얼굴.
중국어 本色.
사기와 함께 중국 역사 속으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우리 경향신문 논설위원 우리 이기한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네.
네. 네, 기자님 오늘도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앞에서 내주신 퀴즈 정답부터 먼저 좀 알려주세요.
예,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코리아는 뭐 고려에서 나온 이름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호가 정식으로 뭐죠?
국호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닌가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네.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45년도 그러니까요. 상해 임시정부 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1945년은 상해 임시정부는 아니고 그건 1919년인데 어쨌든 네. 이런 그 굉장히 참 그 뭐라 그러나 알면서도 모르는 것들
네,
많아요.
네, 네.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 1897년에 공식적으로 네. 네.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는 원래 삼한의 땅이 통합돼서 만들어진 나라다. 지금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한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니까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919년 그 상해 임시정부 만들 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오늘이 또 광복절이니까 우리 기자님께서 또 이런 깨알 정보를 또 첨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아까 좀...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라는 건 사실은 그 제헌국회 때 그 1948년이죠. 그때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투표로.
네, 국호가. 투표로, 예, 국호가.
네.
예, 그게 결정적으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1948년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 30명이 투표를 벌입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이제 대한민국하고 고려공화국하고
네.
그다음에 조선공화국하고 한국 이렇게 이제 후보가 4개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17표를 얻었고 고려공화국이 7표, 그다음에 조선공화국이 2표, 그다음에 한국이 1표를 얻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팽팽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고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려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삼한이 통합이 된 거다. 그러니까 후 삼국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삼한 통합이 그때였기 때문에 고려공화국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이라는 나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국호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한제국 얘기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계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굉장히 팽팽했다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보통 요즘 줄여갖고 한국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뒤에 보면 또 한국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정식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다.
정리하면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되었다. 네. 1948년 투표로 대한민국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이 이제 광복절이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진나라의 인재 등용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인재 등용이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목공하고 그 임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고대부 백리에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사불문이라 그래갖고 국적, 민족, 신분, 나이를 보지 않은 어떤 개방적인 어떤 정책을 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방의 진나라가 강성하게 됐다는 건데 이후에 한 300년 동안은 또 이렇게 침체 일로에 겪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오랑캐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다시 또 영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효공 때인데 그 이제 목공의 영화를 한번 되살리고 싶었다라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또 취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좀 글로벌 인재 발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정답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해외에서 이제 이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네. 이제 그 언필칭 구현령이라 그래서 현명한 인재를 구한다. 그걸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치오 하면은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다고,
예, 네. 현명하다는 시엔, 인재는 렌차이.
그런 현명한 인재를 해외에서 구한다는 포고문을 네. 국내외에 내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 계책을 준다면 어느 나라 불문하고 다 괜찮다. 관직과 토지를 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라고 있죠. 그걸 어떻게 읽어요?
흑묘, 빨묘.
네, 그래서 이 뭐냐면 되게 현실적인 정책인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백성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든 진나라 사람이든 진나라만 부강하게 하면 뭐 장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모조리 교황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하에 있었던 인재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몰려드는 거죠. 각지에서 이제 인재가 몰려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위나라의 상왕인데 원래는 위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위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선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후에는 그 진나라에서 상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상왕이라고 불리게 됐죠. 그러니까 상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효공의 구현령을 보고 진나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기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임을 받는 신하를 통해서 만나는데 무려 네 번의 오디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대1 면접이죠.
네. 면접을 봤네요. 그렇죠? 2대2 면접을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상황의 오디션 현장이죠. 2대2 면접 살짝 들여다볼까요? 상황은 진효공이 총애한 신하를 통해 효공을 만났다. 첫 번째 면접 현장. 상왕은 자신의 뜻을 열정적으로 설파했다.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이 다섯 성군이 되는 길은 먼저 백성을 위해
졸려. 어디서 저런 자를 불러왔어? 뜬구름 잡는 소리만 잔뜩 늘어놓잖아.
선생, 재앙에 더 좋지. 좋아. 근데 너무 멀어.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 명성이 천하에 드러나야지. 수백 년 후에 현명한 재앙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오이로 상황은 다시 효공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이 되어 그 도를 실천하는 길은 이렇듯 쉽지 않은 일이오나 나라의 근간을 위해
선생님 미안해요. 좋은 말씀이지만 이번에도 내 의도랑은 안 맞아요. 나는 무슨 성인이나 폐왕의 길 이런 걸 실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난 그냥 지금 이 순간 진나라가 부강해 쉬는 방법을 알고 싶어.
상황은 다시 기회를 마련했다. 도공과 네 번째로 만나던 날.
진정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 이제야 공개해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에? 빨리빨리 말해봐요. 에?
저도 그러면 노래 한 소절 큐!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바꿔 바꿔. 나라를 바꾸려면 제도와 법을 바꿔야 합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려면 낡은 예법과 풍습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틀을 바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맞아 맞아. 내 말이 그거거든요. 허허. 선생은 나랑 같이 진나라를 부강하게 할 만한 인재야. 그래서
네 번의 면접 끝에 상왕은 효공에게 발탁되었다. 이후 상왕은 정치개혁의 총설계자가 되어 진나라를 일약강대국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상왕은 면접에서 네 번째 만에 합격을 했군요.
예, 그 박희순 씨도 그 개콘하면서 네. 그 PD한테 검사 맞지 않아요?
맞죠. 저희 월요일 날도 맞고 화요일 날도 맞고
한 번에 덜컥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유, 쉽지가 않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 3전 4기 했는데 PD의 마음을 얻기도 힘든데 네. 한 나라의 그 임금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뭐 어렵겠습니까? 3전 4기인데 우리가 오디션을 보면 왜 그 계속 탈락했다가 뒤집기 찬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은 1, 2차 면접에서는 성인의 정치가 어떻고 왕도 정치가 어떻고 이렇게 설파를 했다가 효공이 하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공자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패도 정치, 그러니까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약간 좀 이게 뭐 이렇게 신경을 좀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알았다. 이분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았네. PD가 뭘 원하는 이
개콘.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해달라 그래갖고 네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방법을 얘기를 하니까 네 번째 딱 만나니까 이제 효공이 상황의 말을 들으려고 며칠 밤낮을 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밤낮을 새는지도 몰랐다는 거고 물을 바짝 대고 앉아갖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정말로 이 박희순 씨 입장에서 보면 PD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막 되게 즐겁게 PD의 마음을 얻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인재 등용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진나라의 이야기 사기 속에서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효공과 상왕이 진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퀴즈로 살짝 만나보고 갈까요?
네. 효공에게 발탁된 상왕이 아주 개혁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시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닉하게도 자신이 만든 이 법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일컫는 한자 상어가 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 하는 그 퀴즈 문제입니다. 1번은 자승자박, 2번은 호가호위, 뭐 이런 거죠.
그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다. 뭐 이런 뜻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만든 줄에 네. 네, 스스로 자기 몸을 묶는다 뭐 이런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칭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은요, 코너 마무리할 때쯤 발표할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광복절 밴드가 부릅니다. The Life.
여러분은 지금 EBS FM 네오차이나 경향신문 논설을 이어본 이기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 속에 등장하는 진나라 효공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효공왕에 발탁된 상황, 어떤 활약을 했나요?
우리가 그 개혁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득권층이라든가 보수층의 그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거는 제대로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감룡과 두지라는 보수파의 거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공이 딱 그 사람들 다 놓고서 조정해서 논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사기에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못하지만 어쨌든 효공은 그 이 상황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연좌제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딱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열 개를 묶어놓고 감시를 하게 만들고 연좌시키는 거죠. 그리고 범법자를 알리지 않거나 뭐 감추면은 벌을 뭐 주고 그거 알리면은 적의 목을 벤 것처럼 상을 주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당시 진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성인 남녀가 둘 이상인데도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건데 이건 오랑캐 습성 같은 그런 거다 그래갖고 반드시 부모 형제가 한 집에 사는 거를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중앙집권제의 기틀을 만들어서 행정 단위를 31개 현으로 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개혁적인 법을 만들었는데 반대가 아까 많았지만은 결코 이제 효공이라는 임금이 그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을 만들었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을 하나 세우는데요. 길 한가운데다가 대로변에다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이 세종로 사거리에다가 나무를 하나 딱 올려놓거든요.
사거리에다가 네. 나무를 하나 딱 뒀다.
네.
뭔가 막기 위한 건가요?
그 뭐.
흐름을 막기 위한 거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상황이 왜 어떤 의도로 길 한가운데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이유 저희가 드라마로 준비했어요. 함께 만나보시죠. 상황이 개혁법을 만들 당시는 모든 예악과 법도가 무너진 전국시대. 법 시행을 앞둔 상황은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나무 한 그루를 남문 앞길 한복판에 세워라. 그런 후 백성을 불러 모아라.
예, 분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곧 남문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생겼다. 몰려든 백성을 향해 상황은 생뚱맞은 제안을 하나 했다.
여기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상금으로 식금을 주겠다.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나무 옮기면 상금을 주다니? 저다가 뭔 봉창주 들인 소리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듣고 가자 가.
아무도 상황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무를 옮기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다시 포고령을 내렸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상금을 5배 올려 50금을 주겠다.
백성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져야 본전이란 듯 나무를 들어 북문으로 옮겼다. 그러자 상황은 그 사람에게 바로 50금을 건넸다.
잘들 보았느냐? 조종은 결코 백성을 속이지 않고 법대로 한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라.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상황은 그제서야 법령을 반포했다.
여기 나무를 심고 또 옮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금을 주었고
네.
이런 의미가 그 법령을 좀 지키자는 의미였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전국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법질서를 이제 한번 찾으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땠냐면 태자가 이제 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자라 그러면 누구예요? 나중에 결국 군주가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고민에 빠진 거죠. 아, 잘못하면 저 사람을 벌 줬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봐주기식 처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회 지도층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법정의를 지킨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태자는 군주의 후계자니까 차마 처벌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태자의 스승인 공작건이라는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뭐 이마에다가 이렇게 경형이라 그래갖고 너는 죄인이야 해갖고 이렇게 무구를 이렇게 새기는 문신을 새기는 그런 경을 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하고 태자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또 이 공작건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처벌을 받는데 뒤꿈치가 잘리는 그런 뭐 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로 해갖고 사법정의는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신뢰를 쌓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개혁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나라가 풍족해지고 왕권은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어찌되든 기강은 잡히게 되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한테 뭐 신뢰는 얻었지만 태자는 요거 봐라 하고 속으로 막 그냥 일을 갈 것 같은데.
너무 이 각박하죠 법이.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연좌제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뭐 죄가 있는데 안 알려주면은 뭐 죄를 진 거나 또 다름없이 막 처벌하고 네. 뭐 이러니까 이게 불만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진나라의 재상이든지 10년이 흘렀는데 태자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왕족 귀족들이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 은사인 주량이라는 사람이 상황한테 충고를 살짝 해요. 야, 너 지금 물러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마침 다섯 달 후에 이 상황의 후견자죠. 효공이 죽고 태자가
뒤로 난리 났네. 있는 그런 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시겠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의 반대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황을 탄핵을 합니다. 체포령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도망쳐가지고 함곡관이라는 건 국경이거든요. 네. 중원으로 들어가는 국경인데 거기 여관에 머무르고라고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객사 주인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연자제 얘기를 거들먹거리면서 네. 내가 너를 재워주면 나도 죽지 네. 않느냐.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
맞아요.
안 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저 상황이 예, 만든 법이 뭐냐면 네. 이 어디 묵으려는 사람의 신분증이 없으면 처벌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권. 여권이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네. 이 객사주의는 그 사람이 손님이 상황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 이 상황이 만든 죄 이것 때문에 연자제에 걸린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래갖고 거절하게 되는
네,
거죠.
몰랐으니까.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드는 셈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쨌든 모국인 이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다시 진나라로 송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지를 찢기는 거열형이라고 그러죠. 차열형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오마분실하라 해서 이 목, 손, 발 다 뜯기는 그런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네. 지금 요것도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또 이제 퀴즈 정답을 살짝 또 이렇게 밝히셨어요.
나왔죠, 정답이.
희선 씨 금방 하려고 했던 거 너무 궁금한데.
아, 그게 너무 내용이 지나가서요. 네. 한 1년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년 뒤에?
뭔데요? 뭐가 네. 뭘.
개그를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쑥 지나가가지고 요거 다시 물어보면은 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알았어요. 1년 뒤에 기대할게요.
네. 너무 궁금한 것 같은데.
네, 1년 뒤에 한 번. 네, 다시 한 번.
궁금하게 하는 또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 퀴즈에 나온 정답이 금방 기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퀴즈의 정답은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이렇게 묶는 거. 자기가 만든 줄로 자기가 묶는 거죠.
예, 自相自负. 네. 사실 이게 중국어에서는 자승자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작자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自作自受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표현이 좀 틀리네요. 그렇죠?
예,
네.
자승자박이라는 표현도 쓰긴 해요. 근데 보통 네. 서면화에서 좀 많이 쓰고요. 네. 우리 회화체에서는 자작자수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자작자수가 무슨 한자로는 뭐죠?
자기가 한 행동으로 네, 네. 자기가 당한다.
당한다.
네, 당할 숫자 이렇게 써서 네. 자기가 한 행동으로 자기가 네. 당한다라는 표현이고 네. 이건 자기의 끈으로 자기가 묶인다. 네. 네, 이런 의미가 네.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퀴즈 당첨자는 저희가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사기 속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기한 기자님과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차이차이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한번 더 드리고 갈게요. 닮았어요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헌샹,
2번 쌍동.
문제를 한번 더 드릴게요.
닮았어요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헌샹,
2번 쌍동.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칭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박스타 갈게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좋다. 개그맨 박희순, 중고로 데리고 웃긴다.
박희순, 한스타 프로젝트. 어느덧 달려 박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자리하셨나요? 박스타 시작해도 될까요? 곧 도착하신다고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장 한번 중국어로 얘기해보며 숨고르기 하고 있을게요. 뭐였죠? 희순 씨?
콰이 따올라.
그렇죠. 아마 어제 못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단어가 따오였거든요. 그래서 네. 곧 뭐뭐하다라는 표현 콰이 뭐뭐러와 함께 써서 콰이 따올라.
콰이 따올라.
곧 도착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번 주 계속해서 이 콰이 따올라 문장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현 바로 들어볼게요.
워먼 콰이 따올라. 워먼 콰이 따올라.
워먼. 누가 들으면은 그 여자는 곧 도착해요. 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입니다. 네.
그렇죠.
영어가 아니라. 네. 워먼. 워는 나잖아요.
나.
워먼. 우리죠, 우리.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곧 도착한다 하면 희순 씨 뭐죠?
我快到了.我快到了.
그런데 우리는 곧 도착한다니까?
我们快到了.
그렇죠. 我们快到了. 보통 이런 경우에 쓰겠죠.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식당에서 만나자 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팀, A팀이 도착했어요. B팀한테 어디야? 그랬더니 B팀이 곧 도착해요. 먼저 시키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곧 도착해요.
我们快到了.
이렇게 표현을
근데 A팀은 5명, B팀은 나 혼자 가고 있어요. A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我们快到了. 이렇게 하면 안 되죠? 我快到了.
그렇죠. 我快到了.
나 곧 도착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면 사실 나는 도착한다 할 때는 我는 생략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냥.
快到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야, 좀 기다려. 같이 주문하자. 나 곧 도착해 할 때 역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我们 快到了.
그렇죠. 我们快到了.
보통 이제 저희 PD님께서 우리 정 PD님께서 휘순 씨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快到了. 네, 늘 快到了. 네.
맞아. 곧 도착해요.
네, 지금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快到了. 네. 문 앞이라고 얘기하고
맞아.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네. 목적지에 이제 다 와가서 차 안에서 곤히 잠든 친구를 깨울 때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워먼 콰이 따올러 하는데 좀 조금 조심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고 있으니까 워먼 콰이 따올러.
그렇죠. 그래도 안 일어나. 그러면
워먼 콰이 따올러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깨워야지. 그렇지. 네. 야, 얼른 일어나. 우리 곧 도착해. 워먼 콰이 따올러. 자, 그리고 또 도대체 어디냐면서 멀다고 짜증 부리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야, 좀만 기운 내라. 우리 곧 도착한다.
워먼 콰이 따올러.
그러니까 좀만 기운 내라. 워먼 콰이 따올러.
네.
그렇죠? 또 많이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뾰족구들을 좀 많이 신어요.
네.
근데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게 되게 안쓰러운가 봐요. 그래서 희한하게 가끔씩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네.
말씀하세요. 앉으라. 앉으라. 그래요. 아, 저 곧 도착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워먼 콰이 따올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미안해 네. 하시지 말라고 앉으세요 하면서 저 곧 도착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워먼 콰이 따올라.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워먼 콰이 따올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 등산을 좋아해서요. 그냥 일단 제가 아는 산을 가기도 하지만 아는 분들을 따라서 가기도 하는데
네네.
정말 너무 힘들면요. 아, 이거 언제 도착해요, 정상?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워먼, 콰이 따올러.
그거 하니까 생각난다.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황산 올라갈 때 얼마나 걸렸는지?
아니요, 몇 시간 걸렸는데요?
새벽 5시에 제가 저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출발을 했죠.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네.
저는 이제 5명이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했는데, 저는 그 누구도 저한테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 3시간 올랐죠. 8시, 아침 8시쯤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네.
올라갔죠. 올라갔죠. 깎아 지릅니다. 계단이.
네.
아, 언제 도착해? 什么时候到?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내려올 때마다, 快到了.
곧 도착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조금씩 올라갔죠. 한 시간 지났어요. 什么时候到?
我们快到了.
그렇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언제 도착한 줄 알아요?
언제?
저녁 8시.
새벽 5시 출발했는데?
이게 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와.
저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른 산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요일 날 아침 새벽 6시에 등산을 했거든요.
네네네.
언제 내려왔는 줄 아세요?
언제 왔어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내려왔어요.
어디 가서?
지리산.
아, 지리산 가서 무겁구나 거기서.
종주를 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이거, 할 수도 있어.
이거 언제 끝나요? 맨날 그랬었는데. 우리 곧 도착해.
快到了.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황산이라는 곳, 여러분 태산이라는 곳 한번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수 있게끔 숙소가 여러 개 마련되어 있는데요. 올라가는 내내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올라온 사람들 힘들지 않게 계속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快到了.
근데 우리 곧 도착해요. 곧 도착해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켰을 때도
그렇죠.
바로 또 이렇게. 또 이게 왜 안 오죠 하고 전화했을 때 네, 곧 도착합니다.
快到了.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곧 도착해요. 我们快到了. 그렇죠?
이런 표현은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하면요.
네.
우리가 우리는 我们이 되겠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은
그들은
他们.
他们.
그녀는
타.
타. 그녀들은 他们.
他们.
똑같아요.
네.
그들 그녀들은 他们.
타먼.
그럼 그들은 곧 도착한다면
타먼.
快到了. 그러니까 我们, 他们, 你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들, 그녀들, 너희들.
네.
그렇죠? 他们 快到了.
그녀는 곧 도착합니다.
타
快到了.
앞에 네. 주어는 계속해서 바꿔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는 곧 도착합니다.
타 快到了. 이렇게 네. 좀 바꿔 주세요. 자, 오늘의 표현입니다. 우리 곧 도착해요. 듣고 오늘 박스타 마무리할게요.
我们快到了。我们快到了。 리아우 차이나에서 드리는 오늘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트러블 종합 비타민.
원료육이 건강한 다양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 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대한민국 넘버원 닭갈비 육안의 닭갈비에서 육안의 외식 상품권.
맛있는 중국어 JRC 중국어 학원에서 어린이 교재.
더 스칼라피에서 탈모 방지 샴푸.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중국 아티스트 앨범 세트.
참조화 식품에서 복근 오가피차.
MO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
포나이스에서 남성용 올인원 스킨케어 화장품.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를 드립니다. 차이라는 선물 받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드림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연극이죠. 샌드백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공연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닮았어요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닮았어요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앞에 헌을 붙여서 우리 헌시앙이라고 하죠.
헌시앙.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헌시앙.
헌시앙.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가운데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오셔서 확인하세요.
네, 저희는 끝곡으로 포인터 시스터스가 부르는 점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리아오 차이나 DJ 박희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加油！